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로다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레위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레위기서 오늘 19장 9절 10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단락은 사회적 기득권을 갖지 못한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 또 타국에서 온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보호 규정이 이 안에 잘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율법의 2대 정신인 어찌 보면 좀 자비와 공의의 정신 중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성이 잘 드러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민족의 법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율법의 탁월성을 또한 잘 나타내주고 있어서 아마 그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에 크게 만족하고 기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범죄한 당신의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결코 자비의 손길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정신을 엿볼 수가 있는데, 즉 하나님은 공의로서 하나님 됨이 견고히 세워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의 기초를 이루고 계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곤고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반 모퉁이까지와 떨어진 이삭은 히브리인들은 추수할 때 율법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줍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기업을 갖지 못한 가난한 자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안식년, 신년제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근거한 이웃 사랑의 대표적인 실천 규범이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구체적으로 밭 모퉁이를 그 밭 전체 면적의 60분의 1로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명령이 구체적으로 시행된 실례는 룻의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요. 또한 포도원 열매를 따지 말며라는 것도 요청되는데 그 같은 의미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곡식뿐만 아니라 과일에도 적용되었는데, 율법은 과일을 막대기로 딸 때 그 막대기가 닿지 않는 곳의 열매까지도 모두 따기 위해 나뭇가지를 흔들고 살피는 일을 금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난 날의 삶을 돌이켜보므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랑을 살펴보는 계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 11절로 12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계속 되어지는 말씀은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며. 여러분, 이 계명은 10계명 중 제8계명에 해당되는 규례죠. 그러니까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은 인류의 보편적인 도덕률로서 인간 사이의 참된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한 뭐 필수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라고 말씀되어져 있고 명령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훈하시는가, 특별히 거짓말은 아담과 가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연관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성상 우리의 삶과 긴밀히 밀착되어져 있다. 뭐가요? 거짓말이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거짓이 사탄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거짓말하는 자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 본 이 단락에서는 도적질과 거짓말하는 것을 같은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두 계명은 모두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일에 정직해야 하고 남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계명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과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보시면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오류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십니다. 이는 거짓 맹세에 대한 금지 규례로서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절대 초월적 존재로서 그 이름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주는 복된 이름입니다. 따라서 불변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가변적인 인간의 의지를 다짐하는 것은 경솔하기 그지없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더욱이 거짓 맹세는 인간 사이의 신의를 저버리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구멍을 뚫다, 깨다, 상처를 내다, 흠집을 내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오용함으로써 그 이름에 상처를 내고 흠집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그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인격을 욕되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불경스러운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뭐 큰 거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통하여 증거가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우리들을 통해서 또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9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본 단락은 이웃에 대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압제한다, 이 압제하지 말라, 이것은 그 말의 뜻이 이거네요. 내리누른다, 위반하다, 착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뭐겠습니까? 무력이나 권력 따위의 어떤 그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서 사회적인 약자나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이것을 엄히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타인에 대한 압제를 금지하는 본 이런 규례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바 인권의 존귀성을 깨닫게 되는 동시에 아울러 모든 사람들은 평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된다고 봅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늑탈하지 말며 이랬잖아요. 이건 뭐겠습니까? 자신의 권력 등을 아주 동원해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요즘 뭐 표현해보면 이런 것도 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남의 그 등을 쳐먹는 거 있잖아요. 아주 가혹한 수탈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규례는 단순히 개인적인 수탈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구조 악으로 말미암은 집단적인 수탈 및 착취 행위까지도 적용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개인 복음이지만 어찌 보면 사회적인 복음도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으리라고 보죠. 또 보면 품꾼의 삭 나와 있죠. 이것은 하루하루를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생계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따라서 품꾼은 하루 해가 지면 그날의 삭스를 애같하게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 만일 사회적 아주 강자인 이 고용주가 이러한 사실을 가볍게 여겨 쉽사리 노동임금을 체불하고 주지 않고 이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생명줄을 막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요. 그러므로 고용주는 품꾼의 이러한 사정을 깊이 인식하여서 지불의 의무를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율법의 정신이고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제도적으로 사라지고 그랬다고 그러지만 그 외국인 불쌍한 건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렇게 있다 보면 불법 뭐 거주니 이런 것으로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뭐 임금을 조금씩 이건 정말 고쳐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혹여 뭐 안 그러시겠습니다만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성경을 보면 귀먹은 자와 소경을 했는데 이것은 신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도 마땅히 사회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가 불완전한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양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9장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서 재판은 공정을 기반으로 하여 드려지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두 가지가 요구되었는데 첫째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파적인 판결을 일으킬 만한 동정을 금지하는 것인데, 그렇죠? 둘째는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며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신분이 높거나 경제력 있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편파적인 판결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판결이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닌 중심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기준이 사회의 외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죠. 한편 여기서 보면 사람을 논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이리저리 다니며 타인의 허물이나 약점을 들추어 그 뭐 중상모략하는 것, 그런 거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이스라엘 사회를 파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한편에 있어서는 이웃에 대한 중상모략을 금해야 하면 물론이거니와 적극적 차원에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교훈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중요한 기독교의 정신으로서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움과 사랑의 시작이 다름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발생함을 시사해 주기에 충분합니다. 반면 형제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시작도 마음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한편 죄를 당치 않도록 이라고 한 것은 죄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죄의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죄의 대가로 인하여 하나님께 속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원수를 갚지 말며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이면에는 자신이 원통함을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보시면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라는 것은 동포의 아들들, 즉 이웃을 원망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적극적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로 결론을 짓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요청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며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랑하면서 이웃을 멸시하고 이웃에게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모독하는 죄악을 범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19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육체를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음이라. 조금 여러분 무슨 말씀하는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19절로 20절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 육체를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하는 것은 서로 종류가 다른 육축의 교섭, 그리고 두 가지 씨앗의 혼합파종, 또 주 두 재료에 대한 옷의 직조라는 신뢰를 들어가지고 두 종류가 섞이거나 혼합되는 것을 지금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 규례는 의식적 규례로서 그 속에 깊은 영적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근거하여 자연의 질서 및 순리를 그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2차적으로 여호와 신앙과 속된 이방 종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혼합시키지 말고 잘 구별하여서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인의 순수성을 예로 들어가시면서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유지하도록 지금 교훈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것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혼한 시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종의 신분에 있는 자들 가운데 정혼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두 사람이 모두 형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속죄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성관계는 생명의 창조라는 면에서 볼 때 신성한 행위인데 그런데 이것을 쾌락의 목적을 위하여 또 그러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해서는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9장 21절 22절을 봅니다.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죄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본 단락은 정혼한 여자 노예와 음행한 주인이 드려야 할 규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속건제 때에 부과된 손해배상금이 추가되지 않는 것은 이 여자가 노예로서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 또는 이웃에게 해를 가할 경우 속죄와 보상의 의미로 드린 의무제사로서 제물 외에요 5분의 1을 더 이렇게 제사로 드리게끔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인 된 남자가 속건제를 드릴 때 여인에게 배상하지 않는 것은 그 여인이 주인의 종으로서 주인의 소유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로 25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본 단락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찰 이후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3년 동안 먹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기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부정함을 씻고 정결해야 했듯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도 부정함을 씻고 정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4년은 하나님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려 찬송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라고 허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결법에 따라 정결한 생활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망각하기 쉬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삶 가운데 늘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어야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레위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